오후 강의는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설교자의 구체성입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대표성이었고 지금 오후 시간에 구체성인데 동일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앞에서 대표성을 얘기할 때는 우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어떤 은혜를 입으면 그게 전체를 준다는 의미였다 였습니다. 둘째, 구체성이란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대단히 그 형체가 없는 언어적 또 의사 전달의 방법일 뿐입니다. 말씀이라 그러면. 그러나 말씀은 신호나 무슨 소음 같지 않과 다르게 한 개인에게 전하는, 즉 인격이 인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거기 인격을 배제하고 말씀이라는 말만 홀로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구체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성육신한 것이랍니다. 이 말이 어려워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고 그걸 오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쪽을 설명함으로써 긍정적인 그 본질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는 표현할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도 그릴 때처럼 무슨 건물 옆에 무슨 건물 사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윤리를 들면 이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기도합시다, 그다음에 성경 봅시다, 사랑합시다 하는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이제 기도합시다, 사랑합시다, 봉사합시다, 그건 본체가 아닙니다. 그 단어지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단어고, 물은 여기 있죠. 물이죠. 물. 발음을 달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이게 물이고, 우리가 야 그럴 땐 물을 마셔, 그럼 물을 마셔 그럼 물이 생기진 않죠. 우리가 어디를 속느냐 하면 사랑하자라는 얘기는 이 인격적 존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랑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넌 사랑이 없어, 넌 사랑이 없어라고 칼질을 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윤리적 혹은 무슨 실천적, 뭐 우리가 가치를 따지는 모든 감동적, 역사적이라고 갖다 붙이는 것들은 인격이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들이지, 그 모든 것은 다 본체를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육체를 가진, 지정의를 가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구체적인 정황에 있는 자에게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 한 존재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다. 한 존재가 느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팠을 때는 음식이 없었고, 배가 불렀을 때는 음식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지성이 대접을 받는 시대를 지난 한 200년간 이제 역사가 겪어오면서 그 한 200년, 한 300년 기간 동안에 이런 표현과 이런 그 이해하는 것들이 본체를 전제하고 이해한다는 걸 잊기 시작을 해서 본체가 가야 되는 본체가 그래야 되는 것들을 자꾸 놓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자, 겸손하자 그런 말들은 다 겸손한 해야 되는 인격, 그 인격의 숙성, 이해, 그리고 실천까지 가야 구체화됩니다. 이해는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과정이고, 이해를 했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해야 되는 것, 겸손, 해야 되는 것을 명분으로 알고 있고, 누구에게 주문하면, 가르치면 그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을 필요로 하는데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되냐? 자기가 해야 됩니다. 솔선수범 이런 말로 자꾸 가려져서 덧붙이고 이렇게 날카롭게 만드는, 명료하게 만드는 데는 우리가 매우 훈련이 되었으면서 실제로 필요한 때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 상황에 반응을 할 때 자기 자신은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인간 인류가 사망이라는 그 필멸의 재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육체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육체로. 그때 육체라는 건 무슨 신비할 게 없어요. 제가 손을 쑥 내민 겁니다. 구정물에 손을 확 집어넣어서 우리를 이렇게 꺼내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수식어나 그림이 아니고 예술이 아니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치고 들어온 가장 구체적인, 가장 피땀 흘리는 무슨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게 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설교라는 겁니다. 설교자로 섬으로서 하나님이 그냥 너희는 이거 들을 자격이 있어 없어 이런 준비를 해야 돼, 이런 조건은 최소한 있어야 돼, 준비 찬송에 이렇게 힘이 없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이 무지막지한 누가 하나 서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죠. 하나님 이렇게 주먹을, 손이라는 건 원래 주먹질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잡으라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쥐어서 이렇게 후력 갈기듯이 설교가 꽝 선포되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 이런 무지막지한 소리를 듣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서울시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그 어순도 모르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원래 그 비난한 바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신다고. 버선발로 뛰어나오듯이 설교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갖다 붙인 인용구도 틀리고 또 그리고 거기서 왜 그 말을 해? 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매주 사정없이 무한정으로 쏟아부으시는 것 설교죠. 그 미제국주의의 위대함을 아십니까? JSA라는 영화 기억 안 나십니까? 무식한 교양 필수를 안 하고 오시다니. 그 미제국주의의 가장 위대한 거는 폭격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반전을 꾀한 최고의 작전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노르망디에 상륙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얘기하면 인천을 상륙하고 인천에서 서울까지는 당일로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그게 보름이 걸렸나요? 그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그 손해를 보는데, 그때 연합군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그 다음 어느 마을까지를 쉽게 생각했다. 그게 여러 날을 끌립니다. 저항이 강해서. 그래서 그 연합사에서 무슨 작전을 세웠냐면, 이렇게 미국 놈들이 세워서 그랬습니다. 놈들이 하는 건 열등감에서 나오는 이제 표현입니다. 미국 놈들이 나한테 불었습니다. 목사님, 말끝마다 미국 놈이라는 거. 너희 잘났잖아. 잘났으면요, 욕을 먹어야 돼요. 그럼 열등한 자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멱살을 잡고 싸우겠어요. 어느 날, 그 참전 기록 영화에 나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나? 아침에 먼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비행기가 끝도 없이 오고 있었다. 비행기가 끝도 없이 1,000대, 폭격기만 1,000대를 동원합니다. 폭격기가 1,000대가 뜨면 어떻겠습니까? 폭격기라는 거는 많이 떠야 20대 뜨는 겁니다. 많이 떠야 1,000대가 떠서 하늘을 덮고 와서 거기를 다 갈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좌표를 이렇게 한 10m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파버리는 거죠. 폭격으로. 미 제국주의의 무서움. 여기서 제국주의도 놀리는 말인 줄 아시죠? 좌파 표현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죽지 않고 그 부서진 건물 속에 엄폐가 잘 되어서 시가전하느라고 고생고생했대요. 보기에만 그럴듯한 거예요. 보기엔 그러면 싹 여기서부터 다 죽인 줄 알았더니 다 방공호 속에 숨어서 아무도 안 죽고 독일군이 다 부셔놔서 기리고 보고 없이 전부 일부러 만든 엄폐물보다 더 좋아져서 고생고생하고 보병들이 헤쳐나갔대요. 사상자 수없이 내고. 우리는 우리가 보병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렇게 뭘로 한번 밀면 되는 줄 알아서 어떤 정황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식으로 하지 않고 정황이 일어났을 때 정답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답을 정답을 얘기하고 가버립니다. 그 자리를 앉아서 자기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됩니다. 정답을 얘기했으면 상대방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감동할 그 후의 표정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비와 상대방의 자존심을 어루만지는 어떤 양보와 계면 적응과 거기까지 다 해야 자기 역할이 되는 거지. 신앙이라는 것은 오르신 말씀 하나 들으면 이렇게 획가닥 변하는 그런 간단한 매뉴얼이 아닙니다. 작동을, 운전을 누르면 기계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시간과 경우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쌓이고 배우고 해보아서 하나씩 효과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를 녹이고 연습시키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은혜가, 그 의지가 얼마나 긴 시간과 경우를 극복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체성입니다. 그 아들을 친히 보내시고 33년을 사십니다. 그럴 건 뭐 있습니까? 그냥 어디 올려놓고 그냥 못 받고 그냥 어차피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둘이 다 한 거라면서요. 우리가 맡은 건 악역밖에 없는데 뭘 그냥. 그러면 드라마라는 게 없습니다. 드라마라는 게 뭐죠? 사전과 소설의 차이는 모든 용어에 대한 설명과 정의는 사전에 있습니다만 사전을 보고 눈물을 흘릴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스토리라는 게 없습니다. 스토리가 없으면 누구를 납득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스토리는 어디에 있죠? 소설에 있습니다. 소설에. 소설은 왜 감동을 주죠? 우리를 그 사건에 초대를 하죠. 주인공의 입장에 서게 하죠. 그게 경우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연결이 돼서 내가 따라가게 해줘야죠. 따라가야 납득을 하고 긴장을 하고 반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배너를 보면서 메살라 죽기만을 고대하는 거 아닙니까? 메살라가 길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으면 안 되죠. 배너가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고 배너 손에 죽어야죠. 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살라 전차에서 죽었을 때 우리 다 일어나서 박수 쳤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는. 요즘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존 웨인이 총 쏘면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그랬습니다. 존 웨인을 아시나요? 아, 요한의 아들, 사도 요한의 아들 존 웨인을 모르시나요? 각각 자기 시대를 살면서 자기 시대라는 공감대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친구, 저 사람은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야 이렇게 누벼서 얘기하는 것은 외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와 같은 조건, 정황 속에 있고 납득할 만한 조건 속에 있는데 그가 이때 이렇게 했어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생애죠. 당시의 유대인 사회, 바리새인들이 득세하고 정치적으로 로마가 주인이고 거기에 빌붙어 사는 지도자들, 그래서 분노가 쌓인 당시의 백성들, 억울한 살림살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더 불타는 속에서 예수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뒷배경이 없으면, 시대적 배경이 없으면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전부 다 그냥 다만 명분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서 이렇게 말하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정황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황. 그가 로마와 적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정황. 바리새인들에게 격노하시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실천, 그 구체성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어서 그것이 그 당시에 무슨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앙이라는 이름, 윤리라는 이름, 명분이라는 이름, 소위 진실이니 생명이니 신앙적이니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소화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정황에 내가 구체적으로 그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때 웃어야 된다. 그때 화를 냈다. 아니 별거 아닌데 왜 화를 내?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성에 전제되는 최고의 덕목은 뭐냐? 자기의 역할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잘한다 못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느 경우에도 나라는 사람을 내 이웃과 묶어서 시간과 경우에 묶어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뭐 훌륭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이 훌륭한 거니까 그게 어쩔 수 없지만 매 사건마다 정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삶을 위대하게 만든 건 해결할 수 없고 원치 않는,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만큼의 반응을 할 수 없는 한계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배너 얘기 여러 번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장면이 어디라 그랬어요? 배너가 창 들고 메살라 앞에 서서 초반에 너 내 어머니와 동생을 풀어줘 아니면 찔러 죽일 거야, 그 장면이라 그랬죠. 메살라가 일어나서 찔러봐 네가 날 죽이면 네 동생하고 네 여동 어머니가 풀려날 것 같아, 너까지 다 죽을 거야. 찔러. 그때 안 찔러. 거기가 가장 중요한데.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여러분이 확 찌르고 싶지 않아요? 메슬라를 죽이면 영화가 끝난다니까? 스토리를 못 담는다니까? 여기를 구체성에서 여기를 몰라요. 겸손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명분을 늘 정답으로 실천해라가 아니에요. 모르는 때가 대부분이에요. 거기에다가 뭘 넣느냐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모든 구체적인 서 있는 정황을 직시하세요. 그리고 그때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성질을 부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성질을 부렸으면 후회하게 돼 있는 거예요. 후회하세요. 후회하세요.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게 사람을 만들어요. 그게 제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평생을 배운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실망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바보짓이지라는 대오각성을 만들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실패는 없어요. 모두가 승리하는 길을 갈 거예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늘 명분이나 누구에게 설명하거나 비판하거나 선포하는 것으로 자꾸 넘어가요. 그것이 본인의 역할이고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문에 글을 내야 하고 옳으신 말씀을 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사람들은 어른이라고 합니다.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건 그분들에게 맡겨요. 그분들을 따라가서 그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길을 가시라고요. 나침반은 방향을 가르쳐 주지만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 방향을 가면 어떤 길이 나올지 몰라요. 사막이 나올지, 강이 나올지, 악어가 나올지, 혹독한 추위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건 몰라요. 그 길을 가시는 거죠. 길이 어려우면 내가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가라고요. 가다가 죽어도 된다는 게 성경의 약속인데 뭐가 겁나세요? 예수님은 죽어버리셨는데. 죽어버리셨는데. 그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그 각각의 처한 자리를 이걸로 다 묻어버리겠다라는 심정으로 가시면 안 돼요. 오늘 끝장을 보자. 오늘 끝장을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네 마음대로 하. 난 관두겠어. 이거 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거 하고 둘이 똑같은 거예요. 시간을 더 끌 실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는 한 더 가야 돼요. 오늘 부린 성질로 족해요. 그 성질을 끌지만 거기서 서로 유익을 보세요. 그게 구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거기 있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의 산은 삶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제물. 삶이란 뭐냐 하면 비전하고 다릅니다. 매일 아침마다 찾아오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우린 막연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뭘 하고 그 다음엔 뭘 하고 하는 준비가 있겠지만 여러분 살아오면서 누구나 경험했다시피 어느 날 사고가 납니다. 사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납니다. 누가 돈을 띄워먹고 이민을 갔던 사고, 내가 보증선 어느 사람이 파산한 사고,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가 된 사고, 우리가 그저 편안하게 그저 하나의 일상으로 생각했던 거에서 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산이 무너진 것 같은 사고가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대형사고입니다. 살아있는 한 안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매 경우를 집어치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지혜입니다.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당신이 울부짖을 수 있고, 벽에다 머리를 박을 수도 있고, 길바닥에 들어 누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나쁜가? 손해라서 나쁩니다. 손해라서. 무슨 손해? 아무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길바닥에 빨가벗고 들어 누워봤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창피만 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실력이 거기서부터 붙는 겁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본의 원전 사고, 쓰나미 사고 난 게 언제죠? 작년? 재작년? 3년 전? 우리가 놀란 게 뭐였죠? 마실 물 하나 없는데 서두르지 않고 줄 서고 카메라가 저 마이크 갖다 댔을 때 고함 안 지르는 거 보고, 야, 일본 놈들은 무섭다.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뭐 아우성입니다. 우리는 뭐 지랄지랄을 떱니다. 일본 말에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 지랄지랄이 잘 됐을 때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IMF 때 금 내놓을 때, 그땐 또 지랄지랄들을 치고 다 금을 내놨어요. 그거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태안반도 기름 유출됐을 때 다 가서 또 닦았어요. 어디다 뭘 어떻게 넣을지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때 자기 실력만큼밖에 못합니다. 그걸 신앙이 없으면 그 인내력이 소진됩니다. 서서히 비관적으로 되고 서서히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그가 체념하고 산다는 걸 옆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낙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봤자 별거 아닙니다. 나한테 나쁜 사고가 생기고 저쪽에 무슨 행운이 생겨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로또 복권 당첨되면 맨 처음에 마누라를 바꾸고 두 번째로 차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재산 1년 안에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됩니다. 우리를 진정, 우리가 만족할 자리로 데려가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쉬운 해결책으로 보이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벗어나는 은혜가 깨우침이나 지식이 아니라 자기 세월 속에 모든 경우 속에서 켜켜이 세포에 녹아들고 버릇에 녹아듭니다. 나이 드는 것 멋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 멋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말해줘도 젊었을 때 모릅니다. 왜요? 매일 들었어도 아직 횟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구구단 2단인데요 20대는 2단, 30대는 3단, 40대는 4단, 50대는 5단, 60대는 6단, 70대면 7단. 그렇죠? 그게 구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게 준 길에서 여러분이 반응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절망하고 여러분이 황당해하고 여러분이 분노하는 그게 구체적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걸 긍정적으로 이해하십시오. 우리 이제 이쯤 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기도에 회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회개를 왜 하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신앙적인 무슨 다른 신앙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마음을 씻고 이거 하느라고 과거를 씻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내게 유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기다리심 속에서 내가 지난 한 주일 동안 더 많은 것 배웠습니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은 지난주보다 한 걸음 더 낮게 나가는 깨우침과 실천과 또 각오와 책임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적극적인 기도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성령 은사 달라고 발광하는 거는 봤는데 이런 진전, 시간적 진전,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실하심을 이해한 기도는 내가 못 들어봤습니다. 내 경험이 짧은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진정성을 흠을 닦는 것으로밖에는 못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을 살기가 겁이 납니다. 오늘 깨끗이 다 씻었는데 내일 또 나가서 진흙탕에 어떻게 굴르겠습니까? 오늘 저녁 어제까지 오늘 한 것까지 다 이태리 타올로 싹 벗기고 하다못해 피부를 껍질째 벗겼는데 내일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적극적입니다. 그게 제가 이 구체성 속에 담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만나시고 내 생애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어제 한 거 못 알아들어서 다시 온 게 아니라 오늘은 어제가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새로운 하루다. 내 어제 온 것 같이 오늘도 왔다. 나 아직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게 설교죠. 설교의 구체성입니다. 아직도 일하시고 아직도 그의 의지를 놓지 않으시고 그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아직도 힘을 다하여 찾아오시는 성육신으로 찾아오시는 선포된 말씀이 예수로 모든 것을 해석하라고 여러분 신학교에서 실컷 배우지 않았나요? 그 예수, 찾아온 예수, 우리의 거부와 무지에 찾아온 예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물리치고 자신의 일을 기억화하사 우리가 마땅히 받을 영벌과 실패를 뒤집은 예수 계속 찾아오고 계십니다. 설교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니들은 몰라. 그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설교를 하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나로 사는 겁니다. 나로. 나로. 제 손자가 있는데 제 손자랑 손을 잡고 있으면요. 모두의 반응이 이거예요. 제 손자 한번 보고 나보고 웃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똑 닮았다 이거예요. 뭐가 닮았다고 웃겠어요? 눈 조그맣게 똑같다. 여러분 나중에 할아버지 돼보시면 아는데 여러분이 천하에 꼭 배워둬야 할 예의가 있는데 어떤 손자든지 보고 못생겼던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할 바에는 개 귀를 잡으라는 거예요. 손자가 이쁜 거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날 닮아서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닮아서 이뻐해요. 그건 창세기에 나온 증언이에요. 내가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겠다. 우린 하나님을 닮았어요. 성질도 닮았냐고요? 원래는 그랬어요. 이게 부패했죠. 우리의 위대함을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매일을 살고 매 순간을 살고 매 사고에 직면되어 있는 살아있는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앞에서 대표성을 얘기할 때 내가 하나 있음으로써 전부가 전부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얘기했다면 구체성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 각각의 역할이 나오죠. 각각의 역할이. 연기를 하면 그 드라마 속에 각각의 역할이 있죠. 각각의 대사가 있고 각각 그 대사를 하는 연기를 어떻게 하느냐는 각각의 실력 아닙니까? 그냥 없는 대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대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인데 그걸 잘하면 그 사람이 훌륭해진답니다. 연기를 잘하면 그게 다만 쇼가 되거나 다만 조작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인격이 는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바둑을 잘 둬서 깊은 경지에 가도 인격적 성숙이 있고 당구를 잘 쳐서 깊은 경지에 가도 인격적 성숙이 있습니다. 왜요? 공통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아름다움과 감동이라는 것은 다 인성, 인격성 이런 것에 있습니다.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기술은 이 인격이 수행해야 되는 재능입니다. 수단입니다. 그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기술만으로는 경지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운동을 나중에는 꼭 이렇게 얘기하죠. 축구는 멘탈 경기야. 관전평을 이렇게 하는 거야. 저게 발로 하는 게 아니야. 머리로 하는 거야.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헤딩슛을 하려는 거야. 그렇게 알아듣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구체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멋있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 가시면 18절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별난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방법이래요. 이 바울 시대의 이 헬라어의 표현으로 미련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것을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실제적 사실이에요. 말이 안 돼요. 신이 그 구원하려는 백성의 손에 죽어서 그 죽음이 신을 죽인 자들을 구원해요. 그 말이 안 되죠.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인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납득, 이해, 설득 혹은 표적같이 무슨 초월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믿는다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왜? 그러는 거예요. 전도예요. 저 미친놈들 아니야?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는 해보면 설명을 하면 할수록 꼬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봐. 하나님이 뭐 인간을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응.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응.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 그러면 그걸 알았대 몰랐대? 알았을까? 몰랐을까? 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응. 근데 사람들이 죽였다? 응. 근데 부활했다고? 응. 근데 그럼 왜 죽으셨대? 그냥 안 죽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글쎄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에서 항복해요? 이 나랑 같은 대학 다녀 같은 과에 있는 나보다 모든 면에서 난 친구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진지하게 하고 앉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냥. 친구가 믿는다는데 뭘 어떡할 거야? 야, 너 왜 그러냐? 야, 너 그럼 헌금도 하냐? 응. 야, 넌 밥 한 번도 안 내고 헌금은 하냐? 응. 그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우기고 사세요. 아, 넌 왜 그러냐? 넌 몰라도 돼. 그러세요. 넌 굉장히 이기적인 놈이잖아. 응. 예수는 왜 믿냐? 막 이기적이니까 믿지. 그러세요. 그럼 너 혼자만 가지. 야, 그 이기심도 여러 개가 생기면 혼자 못 가진단다. 그래, 그러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힘인지를 아세요? 이 구체성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체성, 그 진정성, 그 무한한 하나님의 고집을 아세요? 맨 땅으로 지구가 깨지는. 그러니까 설교하러 올라갈 때 이 얘기들 하지 마세요. 이번 주 설교는요, 제가 일주일 내내 답이 안 나와서 그렇게 고민하다 기도원 올라가서야 간신히 답을 얻어서 왔어요. 아, 혹시 말이 좀 꼬일지라도 이해하고 들어서 그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말을 하러 나온 사람 같은 얼굴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내려가세요. 못 알아들으면 다 네 책임이다, 그런 얼굴로요. 서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훌륭해. 우리 목사님 없으면 안 돼. 그딴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말이 돼요. 그 외에는 말이 되는 게 없어요.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쑥 들어온 손이에요. 문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 열 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문 그냥 들이받고 그냥 이렇게 뚫고 들어오, 벽을 뚫고 들어오듯이. 그것이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인생이요, 현실이요.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매 경우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느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는 제3자가 주도권을 가진 일이라는 건 없어요. 참새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얘기,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도전을 받으시라고요. 그건 다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삭 얘기가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100살에 얻은 네 아들 이삭 바쳐라. 그래서 이삭을 바칩니다. 이게 구체성의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 하면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이제 데리고 올라가니까 이삭이 묻죠. 아버지,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제물은 왜 없습니까? 야, 걱정 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고 가서 이제 아들을 결박하고 이제 가슴에 칼을 꽂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막죠. 그리고 이제 됐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는 줄 이제 알았으니 너 네 아들 죽일 필요 없다. 내가 네가 날 믿는 줄 알고 네게 약속한 것을 내가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이 뭔지를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이삭은 살아났구나. 이삭은 결국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상징이구나. 이렇게 갖다 묶어서 그림은 그려내고 있지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너 이삭은 없어도 되는 거 알지? 이거예요. 이삭은 원래부터 없는 자입니다. 100살에 낳죠. 사라가 늙어서 애 못 낳을 때 낳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네 후손은 네 육체 뒤를 이어서 번성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애 없이 후손이 생길 겁니다. 이삭이 없으면 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백살에 줌으로써 없어도 되는 걸 구체화한 존재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고 나오듯이 이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가 다시 한 번 출애굽의 의미를 구원의 그 영단번성을 확인하듯이 이삭은 없어도 돼를 확인하는 게 모리아 사건입니다. 죽여 없어도 돼 맞습니다 하나님 잡죠. 그러니까 놔둬라. 없어도 되니까 놔둬라. 놔둬라면 구체화시키자 이겁니다. 있고 없는 게 내용이 아니라 없어도 되는 내용을 구체화하죠.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데 구체화해서, 그러니까 라디오로 듣던 드라마를 사람이 나와서 그 배역을 맡게 된 이상 더 멋있는 비주얼을 만들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의 가치, 역할을 없어도 되는 존재를 있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담고 숙성시키는 것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일이 어떻게 바뀌는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에스도죠. 에스도. 그러니까 그 없어도 내가 결정적인 역할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배역을 하는 겁니다. 그냥 멋있게 구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없어도, 여러분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을 세워 보이게 구체화하겠다 그랬으니 멋있게 하십시오. 주인공이 칼싸움을 잘할 필요 없습니다. 멋있게 뽑으십시오. 칼싸움 못하면 장면에 안 내보냅니다. 멋있게 꺼낸 것만 찍고, 멋있게 집어넣는 것만 찍고, 그리고 짠 화면을 돌려서 상대방이 죽어 있는 걸 찍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삭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일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알고 느끼고 채우게 구체화시킨 존재, 무엇이 겁나랴? 이 이삭 사건을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모두에게서,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여러분의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건강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누구 지원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건 다 없어도 되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부터 출발이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성의, 우리를 향한 더 구체적인 열심을 갖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적을 구체적으로 사셔야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이삭 사건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이 출발점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살아내는 것은 그 부활로 출발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십자가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건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그가 죽으신 시대를, 죽어야 됐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오셔도 죽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걸 부활로 완성해 놨지만 인류와 역사에 아직 그 부활을 모두에게 결론으로 주기 위하여 연장하고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십자가로 들어가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생애 속에 펼쳐진 성육신을 연장하는, 반복하는, 재현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만 그 은혜의 수혜자로만 부르지 않고 나누는 일에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영광되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수가 당시 시대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얼마나 제한된 자리에 있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됐는가, 무시되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되돌아 그의 생애를 이해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당시 가장 억울한, 가장 감추어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인생을. 그것이 가장 큰 것이었죠. 인류와 역사와 세상을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게 나오는 13절 이어진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느라. 뒤에 거하고 연결해서 업적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그날 그날 일어난 일에 반응합니다. 내가 큰 드라마, 인류 역사의 드라마, 하나님의 재창조의 드라마의 일부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되돌아보는 일 안 합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 이제 아는 일을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죠. 자주 받는 권면이 그겁니다. 교단에 알려서 전체를 모아놓고 목사님은 강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걸 원하십니까? 자네나 알아듣게. 내가 밤낮 그러죠. 왜 모두를 알아듣게 하고 싶은 겁니까? 편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찍지 말고 모여서 밥 먹자는 거죠. 드라마를 찍어야죠. 쉬는 시간에 밥을 먹어야죠. 모두를 알게 해서 나에게 짐이 없고 긴장이 없고 도전이 없고 편안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겠답니다. 각자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용된 대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게 생사를 넘나드는 어떤 각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전 시대에는 더 이상의 표현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심이라는 것, 그다음에 충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더 담아내야 될지 몰라서 그때는 일사각오까지가 끝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오는 겁니다. 일사각오는 작은이라는 겁니다. 자기 한계 속에서의 충성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우리 때 공부하다 죽는 사람 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개화기, 강제로 요구된 근대화를 사는 때라서 앞선 문명을 쫓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구됐던 게 공부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배고프지 않을 만큼 왔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목회하다 죽는 사람 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무슨 목회요? 아무것도 아닌 목회. 아무것도 아닌 자리 지키고 사는 것보다 큰 건 없습니다.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 열심도 내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는 것쯤은 아실 겁니다. 뭐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공시대의 후유증으로 내가 뭘 잘못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가에 묶여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아십시오. 기적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유진 피터슨의 표현에 의하면 말구유의 신비가 담길 줄 그 누가 알았으랴,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구유의 신비가 담길 줄 그 누가 알았으랴. 우리 인생의 신비가 담길 줄 우리 스스로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이쯤 간 사람이 뒤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 내 무엇을 택해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그럽니다. 결국 살겠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의미로요? 그래 고생 더하마 너희를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런 고백 듣습니다. 아, 불치의 암 선고를 받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생애를 주신다면 제 나머지 인생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구랍니다. 죽게 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 맡기고 살겠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살려주면 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는 게 아직도 더 좋은 겁니다. 뭐가 사는 게 더 좋습니까? 바울도 그 얘기하죠. 야, 내가 죽는 게 훨씬 낫지. 주와 함께 있는 게 낫지. 살아서 고생뿐이네. 그러나 너희를 위해 기꺼이 더 삼아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살면 고생입니다. 살면 고생입니다. 앞에 가는 놈은 모르나? 도둑놈입니다. 뒤에 가는 놈은 순경입니다. 그죠? 그죠? 죽으면 행복이고 살면 고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 삼아. 하나님이 더 살려면 내가 살지. 내가 뭘 죽고 사는 게 나에게 문제겠냐.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데, 그래, 나보고 택하라면 내가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고생하마. 훌륭한 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오래 사세요. 빙신같이 오래 사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오래 사세요. 신비를 하나님이 담고 있는 줄 아는 신비한 웃음을 띠고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십니다. 아주 분명한 테스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합니다. 그죠? 알면, 이걸 알면 고통을 면하는 게 아니라 납득이 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기도를 물러납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 그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길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그 길을 가십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길, 그러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길. 설교를 하는 명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설교를 듣는 기쁨,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존재와 운명을 분명하게 확인하셔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귀한 모임 주셨습니다.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각각의 정황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욕먹고 있는 시대가 됐는데 겁날 것 없습니다. 그냥 웃지요. 하나님, 우리 웃게 하실 날이 있음을 믿사옵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처지를 감사함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서로 격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와 이 사회, 이 민족, 우리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귀한 손길 되는 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